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죽게 합당한 자입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서로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합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피곤하셨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이 시간 내 영이 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어서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죽게 합당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도 들려진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읽었고 여러분의 입술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합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지요.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 듣고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고 오늘도 그 말씀이 믿어져서 마음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들려진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참 단어들이 예전에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참 많죠. 그걸 갖다가 신조어라고 그러는데요. 특히 우리에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많은 것이 축약이 되어지면서 전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만 오늘 젊은이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 단어요. 오늘 이 젊은이들이 가는 이 국방의 의무를 이루는 오늘 이 병역을 위해서 가는 군대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헤쳐모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쳐모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질서 정연하게 세워져 있던 군인들, 그런데 그 군인들 앞에서 그들의 지휘관 되어진 자가 한 사람을 지정해놓고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오늘 기준을 삼아놓고 기준이라고 외침이 되어진 후에 기준되어진 그를 중점으로 다시금 헤쳐 양팔간격으로 헤쳐모여 하게 되어지면 갑자기 기존의 질서들이 다 깨지고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지금껏 내가 세상의 것에 오늘 길들여지고 익숙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씻겨짐이 되어져 이 기존의 질서가 해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준 되어진 그것에 일사불란하게 그 부분 속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질서가 해체가 되어져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갈등과 원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질서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집착하여 그것을 내버려둘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부분 속에서, 그러나 그 부분이 아닌 것을 깨달아 이젠 진리되어진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에 세워가려고 형성하려고 하는 자의 안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기존의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자들로부터 무엇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수지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도 예수님이 오신 것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자, 본문 마태복음 10장의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며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뻔히 아시게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함과 같이 뭘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랍니다. 뭘 주러 오신 거라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받았던 말씀 가운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랍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 취급받아서 공회로 넘겨질 것에 대하여 두려워 말래요. 또한 무엇 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 말랍니까? 오늘 자신의 스승되고 자신의 상전되어진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이라고 부른다면 하물며 그 집에 오늘 종되고 제자되어진 우리에게 귀신이라고 불려진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사람은 죽여도 무엇만을 죽일 수 있어요? 육체만을 죽여요. 그러나 나의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로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해야 할 그분까지도 우리는 무엇할 수 있어요? 나의 사는 삶이 그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언제나 나의 사는 삶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붙잡혀 오늘 공회에 넘겨지고 너희를 귀신 들린 자라고 귀신이라고 얘기함이 되어져도 그런 것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 그런 부분으로 인한 멸시와 오늘 비웃음 가운데에도 무엇하지 말라니까 그 부분 속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오셨답니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요 얼마나 조그만 땅덩어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에 보면요 얼마나 화평을 누려본 일이 오늘 결코 많지 않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과 비슷해요. 우리의 조국도 얼마나 많은 외침들을 당합니까? 식민지 통치를 당합니까? 또한 그 부분 속에서 뭔가 오늘 조공을 드리는 역사들이 많았었습니까? 오늘 그런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오늘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졌던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뭐로 지쳐 있은 때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지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되어진 솔로몬의 시대는 뭐로 힘들었던 시대입니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외형적인 부분은 평화롭고 뭔가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다 함이 되어져도 그들에게는 제대로 화평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때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여 되어진 그들에게 기준되어진 말씀에서 오늘 벗어남이 되어져 순종치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섭과 사랑의 손길을 필 때마다 무엇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인도, 주님의 역사를 깨달았기에 그들을 택하셔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역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합니까? 오실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구주가 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심이 되어지면 진정한 화평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누가복음 2장에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2장의 11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주가 나신 표적을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에 쌓여 무엇에 누워 계십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통에 누워 계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성탄에 대한 개념이 올 때, 자, 그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기쁨으로 그분을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이런 부분이 되어지다가 얼마나 불신자의 수가 많은지, 불신의 힘이 강한지, 무엇해요?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하나님의 믿음과 약속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분리하며 말씀해 주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땅 가운데에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보면 그것에 대한 부분에 제한되어 있고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땅에서 평화를 누릴 자들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 택함 받지 못하고 부름 받지 못하여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아닌 무엇만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되어질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열고 있던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뭘 주는 것이 아니고요.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았고 활력 있어 두 개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분의 믿음, 그분의 약속, 그분이신 말씀의 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 무엇이 세상의 뜻, 무엇이 의의 길, 무엇이 악의 길, 무엇이 생명의 길, 무엇이 사망의 길인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검을 가져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선포함이 되어지면 어떤 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대항함이 되어져 그들을 향하여 뭔가 그 부분 속에 잔인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한 분명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은 오늘 이 화평의 은혜가 있고 한쪽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초라하고 누추한 삶은 끝. 그리고 나서 나는 나의 삶이 편안하고 그 부분 속에 품이 있는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나의 착각과 오해에 뭘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내가 왜 근신해야 합니까? 내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왜 말씀을 보며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사는 삶에 적용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요? 내 사는 삶의 한복판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착각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화평의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뭔가 불편한 관계를 갖지 아니하려고 뭔가 그 부분 속에 적당히 양보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화평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지 내가 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불편하고 꺼림직함이 되어지고 뭔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적당히 양보함을 통하여 타협하는 이것은 일시적이고 외형적이고 그 부분은 언제나 때가 되어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보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합평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합평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복음이 잘못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들려지는 그 복음은 나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얼마나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자인가를 깨달으라고 주는 것이 복음인데 무엇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 이 자기적인 이 이기심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라 했어요?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삶이 정말 말씀에서 주님을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 말씀 34절에는 합평을 기대하지 말라고 또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하라고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불화만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화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가 오늘 그 부분 속에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 교회일까요? 교회는 옳다 옳다 맞다 맞다 잘한다 잘한다 이것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대단한 이유가 뭘까요? 침례 요한은 결코 자신의 제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 강가에 나와 침례를 받고 난 다음 날 다시금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있었던 침례 요한은 다른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분명한 고백 속에 두 제자, 거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제자의 한 부분은 바로 오늘 이 시몬의 형제 되어진 안드레와 또한 사도 요한으로 짐작되어진 두 사람들이 무엇했어요? 그 소리에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자기 제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키우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어진 예수님을 오늘 따르라고.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언제나 참된 제자의 특징은요, 출신이 아니에요. 참된 제자의 특징은 오늘 학력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의 특징은 능력이 아니에요. 참된 제자는 주님을 향한 영적인 사모함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게 당신만으로 내가 만족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무엇한 거예요?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제자가 되어져 주님을 따름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 가족과의 불화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미가서 7장의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5절과 36절을 딱 그대로 기록했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고 말씀함이 되어져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삼가라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과 오늘 그 부분 속에서 용서의 대상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6절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가족끼리 합평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십니까? 그 가족끼리 합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가 나고 원수가 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무엇하게 하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가 깨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라고. 지금껏 알고 지금껏 내가 그것을 따라왔던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씻겨짐이 되어져 영원한 것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가치관이 잘못되었기에, 기존의 세계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 주님께 합당한 자는 다른 자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 가족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합평이 깨워져야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적인 이 세상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사는 삶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가족 사랑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함이 되어지면 무엇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던 사람들끼리 합평을 말하는 건 무엇하는 거예요?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갖지 아니하려고 조금 양보하는 것뿐이에요. 일시적인 양보로 인하여 형성되어진 그 화평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 되어진 거예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그 부분 속에서 화평은 그 부분 속에 영원한 화평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화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존의 질서가 잘못되어졌다고,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내가 이 새로운 질서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품는 자만이 무엇할 수 있어요? 주님께로 다시금 헤쳐 모여 그분 앞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다른 것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생명, 주님이 나의 능력임을 믿는 믿음이 되어질 때 내가 찾고 내가 부를 것 주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기존적인 질서, 기존적인 그 어떤 체계 속에서 깨워져야 할 일시적인 합평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존의 질서가 잘못되어졌기에 깨워져야 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져야 온전한 것임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해 보였어요. 십자가는 끝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당시 로마의 사형 도구인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는 무엇해야 됩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는 곳까지 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치욕거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치욕적인 것, 그 분석의 고통스러운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여성들이 많이 십자가를 이렇게 액세서리를 쓰는데요. 십자가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기록한 부분을 보면 무엇을 지고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다른 십자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른 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되어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최악의 고난이에요. 그것은 최악의 수치입니다. 또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최악의 수치와 최악의 고난을 당하며 죽으러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니 얼마나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부인하는 일만 있어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 왜 세 번을 부인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오늘 그 부분 속에 옥에도 죽는 데까지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얼마나 자기 확신으로 가득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나를 부인함이 되어져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부인하는 것 결코 쉽지 않잖아요. 내가 사람하고 만나면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내 자랑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우쭐대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높아 보이기를 원함이 되어져 이기고 이기며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진 것 가운데 보면 주님께 합당함이 되어지려면 나로 하여금 이 가족까지도 오늘 내가 그 부분 속에 오늘 이 집착하지 아니함이 되어져야 주님께 합당한 자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난스럽고 죽으러 가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죽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와닿습니까? 언제나 나는 아니지요. 언제나 나는 당신 앞에 얼마나 선한데요. 언제나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그 일 속에서 내가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디모데 기자가 디모데 후서 3장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고 얘기하면서 그때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다 누구 얘기예요? 다 내 얘기예요. 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오는데 나만 알고 나만 중심이고 나만 사랑했던 내 모습에 보니까 바로 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온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함이 되어지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거든요. 자기를 오늘 자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함이 되어지니까 돈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로 감이 되어지니 여러분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에 대한 질서, 형성이 아니라 나는 그 부분 속에서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죽게 합당한 자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수치스러운 것, 그 고통스러운 것, 그 죽으러 가는 이것이 되어져야만 죽게 합당한 자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껏 내가 정말 나를 자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그 부분 속에 돈을 좋아했던 이 부분 속에서 내가 돌이키는 것이 바로 다시금 주님께로 헤쳐 모이는 것이 내가 죽게 합당한 자임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무엇할 수 있는 자예요? 목숨을 구하고 보존하는 자에게는 무엇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내 목숨 보존했다고, 내 목숨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는 무엇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에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 오늘 목숨, 그 생명보다 비교되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 합당한 자예요. 내가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 내가 목숨보다 더 그 중요한 그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주님께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자 빌립은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라고 그 부분 속에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긍정하라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사랑, 돈 사랑 이것이 깨워지고 부서지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이 깨져야 돼요. 내 주장이 깨져야 돼요. 내 뜻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기도는 무엇으로 마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 마침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내 고집이, 내 주장이, 내 뜻이 깨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의 믿음, 그분의 약속, 그분이신 말씀을 보며 들을 때입니다. 말씀이 보고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으로 인하여 깨워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오늘 가치관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내 주변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적용은 무엇인지. 주님,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 주장을 그렇게 오늘 확신으로, 오늘 그 부분 속에 신념으로 밀고 가는 나의 이 아집들, 말씀으로 깨워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까지 들을 때는 어때요? 야,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는 것이구나. 그 부분 속에 좋고 오늘 그 부분 속에 오늘 뭐예요? 화목함이 아니라 그 부분 속에 오히려 불화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함이 되어서 정말 죽게 합당한 모습은 정말 모든 것이 환란이요 박해만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면 아직 다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물론 그 부분 속에 내게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치가 있고 박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무엇도 있어요? 바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함이 되어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이 되어지면 주께서도 우리를 영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심임을 봐야 합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10장의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뭘 영접하는 거예요? 구주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이 되어질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다른 것을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 자기의 사상이 아니, 자기의 학문이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능력,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진 예수만을 전하는 거죠. 그 예수가 무엇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그 부분 속에 화목하게 했던 그 부분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증거함이 되어지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어진 것은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결과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여분 옷도 오늘 그 부분 속에 오늘 돈도 갖고 가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질까라는 거죠. 마치 오늘 노숙자 같잖아요. 오늘 아무것도 없이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데 이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면 오늘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열었던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검 주러 오심이 되어져 결국은 불화를 일으키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당신의 믿음이고 당신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지금껏 길들여지고 익숙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 한번 어떤 말씀이 있는지 영접에 대한 부분 보죠.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 그 복음을 수용하고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난 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들만이 바로 오늘 이 전하는 복음을 받는 거예요. 전해주는 자들을 그 부분 속에서 뭔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함이 되어지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임이 되어져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되는지 자 한번 4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에게로 부름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지는 자를 41절과 42절에 보면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오고 의인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죠. 이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메시지를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전하는 그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들을 영접함이 되어지면 그냥 영접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무엇도 받는다고요? 그들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 중에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오늘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 부분. 내세울 것이 없는 미천한 자인데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내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어떤 마음을 갖는지 이 세상은 보면요 자기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스승들에겐 참 잘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대해서는 너무 무시해요. 정말 이 말씀에서 뭘 얘기합니까?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 그들에 대하여 영접함이 되어지면 그들의 이름에 상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 속에서 잘 보면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도 주는 자는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이 말씀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은 누구든지 베풀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이런데 내가 상황이 이런데 내가 가진 것이 이런데가 아니라 누구든지 베풀 수 있는 것 오늘 그 부분 속에 대한 부분 여러분 특별히 이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는 이 더운 지방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한 냉수 한 그릇은 얼마나 요긴하겠어요. 정말 오늘 이 뭐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모든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라고 여러분들이 근신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 전하는 그들에게 피곤함과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이 되겠어요.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한번 구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바오에 대한 부분에 머무는 내용이 나오죠. 그가 그리 시내가에서 오늘 은둔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함이 되어져 사르밧의 가부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만났을 때 그 가부는 무엇합니까?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가루를 통해서 오늘 그 부분 속에 떡을 만들고 이제는 오늘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먹게 하면 오늘 흉년이 마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기존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난 지금 남은 것 내 아들과 함께 만들어서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나에게 먼저 떡을 하나 만들어 먹게 하면 흉년이 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겠다. 세상적으로 막 나가는 사람,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부분 속에서 이 가부는 무엇을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먼저 줍니다. 그랬더니 이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말씀해 보면 그 집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가정의 상일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열왕기상 17장 17절에 그 아들이 죽게 돼요. 아들이 죽게 되어질 때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열왕기상 17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있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내 아들을 죽게 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 말씀의 중간에 뭘 알게 되어졌답니까? 내 죄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함이 되었고 선지자를 영접함이 되어져 그 아들이 죽기는 하였지만 그 죽은 아들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된 건데요? 죄를 알게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요, 이 열왕기상 17장 19절 20절에 말씀해 보면 그 아들의 아들을 부여안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 줍니다. 기도함이 되어지니 그 아들이 살아남이 되어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대단한 것 이거잖아요. 이 여인이 받은 상은 자 흉년에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속에 내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진정한 진짜 더 큰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을 영접한 자들의 고백이 바로 다른 것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은 자가 소생한 것이 부활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 오늘 뭐예요? 사르밧 가부의 아들, 비록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이 되어서 다시 살기는 했지만 무엇했어요? 다시 죽었습니다. 그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의 약속을 받고자 무엇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상을 받는 상의 종류가 있고 그 상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부활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영원한 생명의 상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께 합당한 자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상을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합평이 아닌 검을 주께 합당한 자를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껏 그 부분 속에 내 중심적인 나를 사랑했던 그 부분에 나의 기존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씻겨짐을 통해 이제 영원한 세계관, 영원한 가치관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다시 헤쳐 모여서 주님,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갑니다. 주님,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누리며 주님 증거케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